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하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뵈는 우리네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섬기기 부족하지 않은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커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 또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겠으나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보지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녹이 쓴 오래된 가마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이제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징계를 아주 강하게 그들 중에 더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14절 가운데에 어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의 과정에는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여지도 이들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 그리 작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이 작정의 의지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 개인에게 좀 집중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그가 기뻐하던 것을 하나님 단번에 그렇게 빼앗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쳐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아사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는 것 이 부분에 히브리어 원문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에 히브리어는 마흐마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흐마드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지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기쁨,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금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한 번에 아사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들어도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한데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연이어지는 하나님의 주문이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단번에 사라진다 하여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어떠한 애곡조차도 하지 말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에스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다른 백성들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애곡할 수 없었습니다. 애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부모와 형제와 가까운 친족들을 위해서는 애곡하고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여지만큼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지금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17절 초반에 보시면 조용히 탄식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요 침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슬픈 거, 아니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아사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애곡이나 애통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문이 당황스럽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8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성경이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저녁에 그의 아내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스겔이 사랑하는 것,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24장까지의 이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겔을 돕고 있는 자, 에스겔의 말을 듣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 자신이 아낄 수 있는 사람, 그의 아내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당일 저녁에 그 아내마저 하나님이 앗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애곡도 애통도 하지 말라 하나님 그리 주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후반에 보시면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내가 그의 아내가 죽은 밤에서부터 다음날 날이 밝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날 밤에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러한 처우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이렇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대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온전함들과 믿음의 거인이라 불렸던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선지자 아내의 급작스러운 죽음. 그런데 하나도 애도하지 않고 있는 그 선지자 남편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여러분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인생 살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둔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나서 이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 아내가 죽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슬퍼하고 있지 아니한데 당신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영적으로 아둔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묻게 되어짐을 하나님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징계의 일들을 이야기하여도 어떤 것들을 하여도 돌아보지 않던 이들이 에스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었던 그 와중에서도 슬퍼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영적인 아차 싶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상황들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때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서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그의 사랑의 대상 그렇게 뺏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단번에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에서는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있는 25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두 가지의 것을 빼앗아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였고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자긍심의 근원이 되어져 있는 그 성소 자기들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그곳을 하나님 스스로가 철저히 훼파해버리심으로 그들의 자랑거리 없애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자랑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아사가시겠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제일 소중하고 아꼈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한 번에 아사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고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아사가시는데 그 당황스러움을 견디어내지 못하여서 어떠한 슬픔과 애곡과 애통함과 한탄함도 없을도록 하나님 그렇게 단번에 순식간에 그렇게 빼앗아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어떠한 애통함도 그의 아내를 향하여서 하지 못했던 것이 표징이 되어서 너희 또한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죄의 대가임을 너희 스스로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날 에스겔이 그의 아내를 잃던 날 왜 그가 행동했는지 이제서야 알겠구나. 이들이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 징계의 시작이로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날이 닥치기 전에 늘 에스겔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되새기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 주실 때에, 감동함 나에게 주실 때에 나 스스로 내 삶 가운데에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작정하고 열심을 내어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야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소중한 것 그렇게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것,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앗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여기에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민족에게 말씀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인생 택하셔서 그렇게 예시로 삼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에스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앗아가신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들을, 당신의 뜻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들을 에스겔은 헤아렸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를 온전히 믿는 그 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그 삶을 보고 뒤에 따르는 인생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혼자 잘 믿는다고 하여서 그 길이 마냥 꽃길만 되지는 않습니다. 흙길인 그곳을 우리가 닦아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사명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나에게서 가져가신다고 하여도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사명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또한 준비해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오늘 2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아득한 삶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인생길,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면서도 내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주님의 온전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지역을 향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온전한 표적이 되어지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들, 내 가장 편안한 것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여도 마땅히 내어드리고 그 길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에스겔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아사가십니다. 그러고 슬퍼하지도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당황스러운 이 명령을 에스겔은 행합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아둔했던 그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정도로 표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내지 않으면 저들이 돌아보지조차 않음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그 길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에스겔은 아무런 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가 전합니다.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이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성소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자랑되었던 자녀들이 아사지는 그 길, 모든 그 죄의 대가들이 일어날 때에 당황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네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그 증거로 그들이 나를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나에게 가장 편한 것들, 기쁨이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의 사명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버티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또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와 또한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곳에서 주님 나에게 분명히 믿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들만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이루실 그 사명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맡겨주실 일들을 위한 믿음의 연단들과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간구자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의 과정 중에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과 고민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제목 안고 꾸준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유산들을 부모된 자들이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잘 전하여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전수의 그 사명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